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빛이 없을 때 저희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권면들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권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세 가지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세 가지 권면들에 대하여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외인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 또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외인이지요. 아웃사이더, 외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외인들과 교중 사람들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교중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반하여 외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에도 외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사람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형제라고 하는 단어와 외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대조되는, 대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형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또는 불신들을 향하여서는 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 행하여.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행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대하여서 관계를 맺어갈 때는 지혜롭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허버트 카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갖는 정규적인 접촉은 지혜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 이 지혜는 단순한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말한다. 여기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갖는 정규적인 접촉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은 이런 정규적인 접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허버트 가스는 지혜에 의해서, 그것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매추엘리도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나아가서 사도는 그들에게 그들이 사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그리스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 곧 이방세계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분별 있고 예절 바른 행동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을 분별 있고 예절 바른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산다든지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정규적인 접촉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도 오늘 골로새서 본문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 것이지요.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주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악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 살 때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에 함께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뱀같이 지혜로운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외인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서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태도나 생활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고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서 구원의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도리어 복음으로부터 멀리 달아나 버리려고 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첫째로 소경이 가는 길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소경에 비유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않는 것을 마치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은 마치 소경이 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그런 셈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칼빈이 말하였습니다. 둘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을 깔보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웃고 대적하며 혼란케 하며 더욱 핍박을 강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 두 번째 경우를 보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 이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불신자들은 교회가 너무나 잘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깔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웃고 대적하고 혼란케 하고 핍박을 강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열매이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칼빈이 두 번째로 이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행한다면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또 크게 더 크게 대적함을 받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미련하게 행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서로 사회적인 교제나 일반적인 행사로 뒤섞여 사는 동안 그들의 타락을 본받아 더럽혀지거나 점점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이유는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경향, 그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있습니까? 외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의 삶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도록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 너그럽습니까? 또 관대합니까? 또 더 많이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오른밤을 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왼밤을 돌려댑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맞서서 아주 사납게 싸우고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또 누군가가 송사해서 여러분의 속옷을 가져가고자 할 때에 겉옷까지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속옷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복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그 다음에 권면은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 또는 시간을 구출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구출해낸다는 것은 그 시간을 쓸데없는데 허비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구출해내고 구속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더 높은 목적을 위하여 잘 선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높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일이고요.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더 높은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더 높은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잘 선용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해 버립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요. 그 바벨탑을 쌓는 일은 대단히 헛된 그런 일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혼자케 함으로써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렇게 흩어지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귀중한 시간을 어디에다가 다 쏟아부었냐면은 결국에는 쌓지 못할, 완성하지 못할, 결국에는 허물어질 그 바벨탑을 쌓는데 그것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그 일을 하는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설계한 사람은 분명히 당대의 최고의 기술자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탑을 건설한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설계 기술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에 관련된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그런 기술자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였던 일은 그들의 귀중한 시간을 헛된 일에 쏟아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잘 선용하고 있지 못하고 헛된 그런 일들에 자신들의 황금 같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월을 아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짧은 생애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 우리의 영원한 내세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현세와 내세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현세에서 무엇을 심든지 내세에서 그 심은 것 그대로 거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뭐 세월을 허비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이 짧은 생애 동안에 결정되어지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선용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월을 허송 세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허송 세월에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은 그것을 꽉 붙잡아야 되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요. 복음을 듣고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일단 지나가면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면은 영원히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젊었을 때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은 지나가면은 영원 속으로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짧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을 잘 선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년수가 70 또는 80이라고 했고요. 또 신속히 지나간다,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이는 너무도 짧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지나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나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몇인가? 마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흔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7, 80년 인생 가운데서 이미 40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나이인 것입니다. 마흔이다 했을 때 40년이 지나갔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과 함께 하지 않은 시간은 모두 허비하고 낭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함께 하지 않은 시간은 모두 낭비한 것이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들의 모든 시간은 지금 낭비되고 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황금과 같은 시간을 다 길바닥에 버리는 그런 식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다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구원을 얻는 일에 써야 되고요. 또 복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이 일에 잘 소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6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불신자들을 대항해서는 지혜롭게 행해라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권면은 이 세상 짧은 인생 살아갈 때 세월을 잘 소명해서 아껴라 이랬죠. 세 번째 마지막 권면은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하라. 여기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했는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으로 맛을 내면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맛있어지지요. 그처럼 여러분의 말도 은혜의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주부가 부엌에서 어떻게 맛을 내는지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요리를 하면서 거기에 무엇을 넣습니까? 소금 또는 간장을 적당히 넣습니다. 그러면 음식의 맛이 납니다. 소금을 넣기 전에는 음식이 싱겁습니다. 음식이 싱겁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맛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맛술사와 같아서 맛이 어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곧바로 맛이 달라집니다. 맛있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어라. 그러니까 음식이 소금에 의해서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도 은혜의 소금이 뿌려져서 맛을 내는 그런 말이 되었네. 맛을 내는 말이라는 게 바로 은혜로운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은 맛이 있는 말인 것이죠. 은혜가 없는 말은 싱거운 말, 무미건조한 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해 보자면은 은혜로운 말은 대단히 겸손합니다. 대단히 겸손합니다. 거만한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자신을 과시하고 그 말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만한 사람의 말을 보면은 상대방을 깔보고 오로지 자기만을 자랑하지요. 그래서 그런 말은 은혜롭지 못한 그런 말입니다. 교만한 말이죠. 그러나 겸손한 말은 대단히 은혜로운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사도바울의 말이 바로 그런 은혜로운 말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말입니까? 사도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죠.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도움이 되시고 또한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저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대단히 겸손한 그런 말이죠. 은혜로운 말이라는 게 바로 이처럼 겸손한 말. 또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에 보면은 거기에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선한 말을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은혜로운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였고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로운 말은 참된 말이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또 선한 것을 말하는 것. 그러나 그 반대로 거짓말하는 것이나 더러운 말하는 것은 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또 수다를 떠는 것, 조롱하는 말, 농담 등 이런 것도 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말, 선한 말, 고상한 말, 훌륭한 말, 또 하나님의 말씀과 잘 어울리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이 말은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맛이 나는 그런 말을 하라. 은혜의 맛이 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은혜로운 말은 마음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단어 몇 가지 인용해가지고 사용해서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은혜로운 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은혜로운 말인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을 칭찬하셨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제 종들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참 이것이 바로 칭찬받은 백부장의 말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마음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은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답변을 해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이나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즉시 가장 적절한 답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의미를 지금 여기서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외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했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외하되, 이거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은혜로운 말이라면은 그 사람은 누군가 복음에 관해서 질문할 때 즉시 가장 적절한 답변을 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이 오늘 봄 6절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소금이 뿌려진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덕스럽지 못한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말이나 조속한 말, 더더군다나 해서는 안 되지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항상 우리의 말이 은혜로운 그런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의 마지막 권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하게 행한다면 불신자들 앞에 장애물을 놓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또 미련하게 행한다면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악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자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황금 같은 시간을 복음 듣는 일, 복음을 탐구하는 일, 또 구원을 얻는 일,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런 일, 그와 같은 일들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는 항상 은혜의 소금이 뿌려져서 맛을 내는 그런 천상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세 권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그리 길지 않은데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